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건강 또 체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가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파괴되고 소모되고 우리의 그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활용함으로써 다시 보충되어야 합니다. 이 보충되기 위해서는 뇌는 뇌의 몫을 보충해달라 하고 뼈와 근육은 그들의 몫을 찾아가며 신경과 또 그 외에 소화기 점막이나 폐나 심장 근육 자체까지도 항상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지 한번 가지게 된 그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항상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휴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 바로 이런 모든 보충하는 일이 일어나며 다음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작업까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활기를 얻느냐, 더 좋은 건강을 누리느냐, 아니면 질병에 걸리느냐, 그리고 정신 건강과 영적인 면까지도 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선택하는 일은 참 그렇게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요즘같이 운송시설이 운송작용이 이렇게 빠르고 공업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사시장춘 어디에서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넘쳐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철이 아닌 음식도 많이 공급이 되며 먹어서 문제가 되지 굶어 죽는다는 것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음식물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 지침 기본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저는 여러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음식물을 알려면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물어보는 게 좋겠다.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무슨 음식을 주셨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하면 바로 통곡식, 신선한 야채, 잘 익은 과실, 그리고 씨앗, 그 다음에 견과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곡, 과실, 야채, 씨앗, 견과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곡식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곡식은 주식입니다. 여기에서 현미와 통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현미 한 알이나 통밀 한 톨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 양분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 몸에 혈액과 조직을 만들고 힘과 열을 내고 필요한 이와 같이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영양소는 뭐냐면 이 곡식 하나가 우리 몸에 소화 흡수돼서 처리될 때에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과 광물질과 산소입니다. 산소는 호흡기에서 공급되는 것을 여러분 벌써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분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기에 의해서 힘과 열을 낼 때에 필요한 것은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1, 지아민이죠. 그 다음에 칼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통밀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밀의 그 속배유에는 주로 농축된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껍질, 그러니까 밀 기울이죠. 거기에는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철분, 칼슘과 인, 그리고 질이 좋은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 눈에는, 밀 눈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 있는 부분이고 싹이 돋아 나오는 부분이며 비타민 B와 비타민 E와 그것이 풍부 있고 단백질과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것을 창조주께서 우리의 식물로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그냥 먹는 그룹은 이 지구상에서 혼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알려졌고 그들의 수명은 150세까지 건강하게 정신도 아주 좋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880년도 이후에 도종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이 껍질과 눈을 싹 벗겨버리고 농축된 전분만 우리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운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 쉘프 라이프라고 해서 저장한 그 기간을 오래 상하지 않고 유지하여 상품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그 대신 코팅을 했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을 사람들이 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944년에는 Fortified Vitamin and Mineral이라고 해서 비타민과 필요한 것을 거기다가 첨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첨가한 것이 제거한 그것과 같을까요? 아닙니다. 짝이 맞지 않고 그 분량이 꼭 필요한 만큼 있지 아니하고 적거나 지나치고 또 생명의 활력이 없어진 지 옛날인 것을 첨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기술의 발달로 도종 기술 처리한 정제한 흰밀가루, 흰쌀, 흰설탕, 식용유, 농축된 단백질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으로 슈퍼마켓에 많이 나와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병들을 일으킵니다. 우선 우리 쌀 하나에 대해서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제한 흰쌀로 흰밥, 흰쌀로 밥한 흰밥으로 만든 김밥, 또 백설기, 흰 가래떡, 떡국 만드는, 그 다음에 징편, 또 뭐 여러 가지 흰쌀로 만든 떡 종류, 예. 그 다음에 밀가루는 흰빵, 국수, 모든 국수 종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갈색을 착색을 했다고 해도 그 함량을 보면은 흰 밀가루가 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제한 식품으로 만든 가공식품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고 있느냐? 참으로 관건입니다. 오늘날같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질병과 고통은 많은 경우에 음식물을 잘못 선택했거나 잘못 먹어서 온다고 모든 생각이 있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리고 또 본인들도 몸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음식물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오는 그 질병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대충 살펴보시겠습니다. 각종 퇴행성 질병으로서요. 당뇨병, 심장 혈관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담석증, 신석증, 관절염, 그 다음에 암, 비만, 골다공증, 그 다음에 신경계통의 질환으로서는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건망증. 40도 채 안 된 분이 건망증 때문에 무척 애쓰시는 분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분이 균형이 안 잡힌 식사를 하면은 면역 기능이 굉장히 뒤뚱거립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많은 알러지들, 그 다음에 대단치 않은 것에 의해서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 그 다음에 각종 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품은 이제 제대로 알아서 통곡식에다 신선한 야채, 또 잘 익은 과실, 씨앗과 견과류 아주 훌륭하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생활은 굉장히 그 적용에 있어서 아주 세심한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각각 음식의 종류와 그 분량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곳의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추운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주 영양가가 높은 기름진 음식을 잡수셔도 되겠지만, 더운 지방에 더워서 수시로 땀이 철철 흐르는 기후에 사시는 분은 열을 식히는, 예를 들면 리프리지레이터 이펙트, 냉장고와 같은 효과를 가진 과실, 수박, 오이, 그 다음에 야채도 따뜻한 야채가 아니고 아주 냉한 야채로서 레터스, 상추,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서는요, 심한 육체적 중노동을 하는 분은 아주 진한 음식을 잡수셔야 그런 노동을 유지하고도 체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앉아서 노동을 한다든가 심한 정신노동을 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무거운 음식이 아니죠. 아주 오히려 소화에 부담 없이 영양가와 몸에 아주 좋은 그런 것을 하는 신선한 야채와 잘 익은 과실과 농축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넛 종류를 독소를 제거한, 예를 들면 효소 저지물질을 중화시켜서 제거한 이런 소화하기 아주 좋은 것을 곁들여서 전곡으로 된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책상일이나 정신적 노동을 하시는 분이요, 아주 단순한 식사, 끼니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아니면 한 가지도 좋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잡수시면은 정신노동의 능률이 올라가며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처리하고도 소화시켜서 입력시키고 훗날 기억도 아주 명석하게 되어지는, 기억력도 증진하는. 왜? 소화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중에서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의 정의는 육체의 노동과 정신노동이 둘이 합쳐지면 그것은 중노동입니다. 소화기는 소화기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정신, 뇌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화과정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중노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노인이 음식을 대단히 많이 먹고 또 진한 음식을 젊은이와 똑같이 먹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몸과 마음이 빈약해집니다. 몸은 허약해지고 정신은 지구력이 없어져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하기에 힘들고, 감정은 흥분 상태라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은 조리입니다. 요리죠. 음식을, 식품은 제대로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특히 곡식 같은 것은요, 정제한 곡식은 아주 요리하기가 쉬우시죠. 하지만 통곡식은 요리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고 혀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요리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셔야 하며, 입맛은 음식의 길들이기로 의지로 선택하시고 입맛을 음식의 길들이기 위하여 아주 끈덕진 노력을 하심으로써 꼭 성공하셔서 여러분이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조미료입니다. 제가 요리 강의를 한번 할 때에 말씀드려야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대충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짠맛입니다. 짠맛이 우리에게 제일로 익숙하고 짠맛이 없으면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소금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반 차수죠. 그것도 싹 쓸어서요. 그리고 저염식을 나는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사람은 4분의 1 티스푼. 그 다음에 신맛. 신맛은 식사 때에는 같이 사용하지 않으셔야 소화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신맛이 전분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부티아린이 비활성화되고 단백질은 위에서 염산 분비가 제한되므로 단백질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에 단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아예 타액에서 부티아린은 분비도 안 되고 소화기에서는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 수리되거나 산이 되거나 이상 발열을 일으킵니다. 매운 것은 여러 가지 점막계통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 말고도 아주 작은 신경세포가 위벽에 나와 있음 통증을 뇌에다 전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신경이 요 겉에 쌓여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노출된 아주 작은 세포로서 통증을 뇌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비 내지는 완전히 없어지면, 기능이 상실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뇌에 보고하지 않으니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병을 미리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증세가 다 없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기름. 기름 처리는 아주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정제된 식용유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한 마가린이라든가 언젠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로운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식으로 야채를 스터프라이 해가지고는 그레이비로다가 쓱 드레싱을 얻는데요. 이 드레싱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주로 찹쌀가루나 흰밀가루로 만드시죠. 정제된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 분은 안 사용하심으로써 앞으로의 병을 예방하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요런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발효된 식품들. 발효된 식품 하면 여러분은 아십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지나치게 익은 김치들. 이런 것들은 왜 음식하고 안 먹는 게 좋고 염분뿐만 아닙니다. 발효된 식품이 이렇게 훌륭한 신선하고 깨끗한 식품하고 같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 발효를 일으킵니다. 이상 발효라 하면 썩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썩은 중간 산물을 흡수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편두통도 오고 온갖 불쾌한 증세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오래오래 가면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하여 또 어느 때는 그 당면 같은 것도 그 통관하기 위해서 붙인 그 스티커가 그냥 올 때 한번 봤는데 베이킹 파우더, 소다 이런 것들을 다 넣은 음식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에 알루미늄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케미칼로서 위벽을 손상을 입히며 췌장에는 대단히 해로운 케미칼 성분인 것으로서 우리가 이 조미료 사용에서 신경을 굉장히 기울이고 지혜 있게 대체 물질을 바꾸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과실과 야채는 신선한 과실과 신선한 야채는 같은 끼니에 같이 잡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췌장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이 특히 pH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맛을 음식에 반드시 길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식사에 감사할 줄 알며 단순한 식사 될 수 있으면 천연 그대로 천연의 그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되고 때여도 시도 없이 간식을 한다든가 과식을 한다든가 늦은 저녁을 식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되고 이 씹어 먹는 얘기 나왔으니 시간이 참 다급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된 통밀, 통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지금 전분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잘 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습관적으로 짠 반찬을 갖다 넣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서 더 이상 씹을래야 씹을 수 없이 꿀꺽 넘어갑니다. 맨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잘 씹어서 배짝지근한 그 밥의 단맛을 느낄 때까지 씹어 잡수시고 반찬은 그 사이사이에 입가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 물도 안 되지만 찌개나 국에 있는 수분도 잡수시면 효소가 희석이 됨으로써 그만큼 소화 흡수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뜨거운 음식을, 또 어떤 분은 얼음같이 찬 음식을, 이 두 가지가 다 소화기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간에도 스트레스를 갑니다. 왜? 뜨거운 것이 들어가면 피가 간으로 가서 위가 냉랭해지면서 식혀야 흡수가 되고, 찬 것을 잡수시면 간이 위로 피를 많이 보냄으로써 위가 따뜻해져서 이 찬 것을 데워야 비로소 흡수가 되는 이런 필요 없는 부담스러운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뒷받침을 해주는 심장에게도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심장 환자에게는 더욱고 찬 것을 먹지 말고 실내 온도와 같은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의 횟수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조심스럽게 5-6시간의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히 어떠한 현상을 여러분이 겪으시는 거 아니요? 두 끼를 먹으면 따갈 맞겠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밤은 길고 낮은 짧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름에는 두 끼 반이 적당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해가 일찍 뜨고 저녁에 해가 늦게 지고 밤은 아주 짧고 낮은 길이기 때문에 저녁을 간단히 과일 하나나 그렇게 먹으면 아주 좋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소유권은 그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무에 속할 정도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육류, 어류, 해물, 그리고 우유와 계란, 왜 이런 것들이 해로우며 왜 식용으로 적당하지 않아서 추천할 수 없는지, 우리가 사는 오늘 현대의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